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은 또 우리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또 얼굴을 내밀어 주시고 또 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거절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문제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특별히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중보기도 합니까?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요즘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까? 그런데 다 응답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 안에서 거절당한 기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절된 기도들. 그리고 거절된 기도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교훈과 가치가 무엇인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절된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의 기도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한 광인이 무덤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덤은 바위 속에 있는 동굴입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그렇게 격리시켰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말하기를 군대입니다. 저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한 6,000명 정도에 이르는 여단급 로마 보병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사람으로 따지면 한 6,000명 정도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레기온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사람이 어렸을 때에 이 지역에 주둔하던 그 로마 군대를 통해서 어떤 끔찍한 일을 경험한 뒤로 정신이 이상해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8절에 보면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자신이 행패를 부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작전을 딱 바꿉니다. 나오겠는데 자기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 근데 귀신이 딱 보니까 마침 그곳에 돼지 농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허락했죠. 그래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자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려달려서 호수에 빠져서 못 살았습니다. 아마 6,000마리의 돼지가 있었어도 다 죽었을 겁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동네로 도망쳤습니다. 사건 자체도 놀랍지만 아니 돼지가 그렇게 많이 죽었으니까 본인이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가서 돼지가 왜 죽었는지 사건의 그 전말을 알려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막 뛰어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겁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도 제대로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짐작이 되십니까? 무덤에서 있잖아요. 밤새 울부짖는 그 귀신 소리를 들었던 그 울부짖던 자의 소리를 들었던 동네 사람들이 왔는데 처음으로 옷을 입고 정신이 멀쩡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15절이 있으면 보는데 우리 같으면은 그 장면을 보면 우와 하고는 동네 사람 중이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자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성도들은 피드백 안 하기로 너무 유명한데 좀 말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 뭐 글자도 다 있고 본문도 다 띄운 성경을 뭐 찾아서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 여러분 왜 두려워했다고 쓸까요? 그들이 기뻐했다고 쓰지 않고 왜 두려워했다고 썼을까요?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가 말하기를 거라사 지방에 있던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온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죠.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믿음이 있었다면 기뻐했겠죠. 마을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그 마을을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쿨하게 제자들에게 배에 돛을 올리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귀신 들린 자가 나아지고 예수님이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가 대화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화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 1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떠나는 겁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니까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 간구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고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너무 의아해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그의 기도는 당연히 응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니까. 하지만은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 거라사의 귀신에서 노임받은 자의 감사의 심정에서 나오는 그 마음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기도는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거절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절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의 청도 들어주셨습니까? 어렵습니까? 귀신의 청도 들어주셨습니다. 귀신이 돼지에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는 아니지만은 돼지에게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가라 즉시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모든 것을 허락한 그날 심지어는 귀신의 부탁도 허락한 그날 거절당한 단 하나의 간구 기도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의 간구였습니다. 귀신도 그 청이 응답되었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서 놓음받은 자의 기도는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왜? 왜? 그러나 우리가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사건의 전말을 알고 나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압니다. 자, 보지 마시고 혹시 오늘 먼저 오셔서 본문을 이렇게 읽으셨던 분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냥 보지 마시고 저하고 그냥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왜 거절하셨을까요? 혹시 이전에 성경을 읽었던 것을 떠올리면서도 왜 거절하셨을까요? 그냥 편안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왜 거절하셨을까요? 또다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넜어요. 거라사 지방에 반대편으로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함께 가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이 좋은 거 외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호수 건너편에는요 이 거라사의 광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수 건너편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이 군대라는 이름의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거라사 지방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에 집집마다 사람들은 난로가에 둘러앉아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가 밤마다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에 나와 함께 가기보다는 너를 너무나 잘 아는 그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는 5장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5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 가족에게 알려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더 정확한 표현은요 그냥 이 패밀리 자기 가족을 넘어서 너희 일가 친척에게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19절인데요 20절에 보면은 그는 가족을 넘고 친족을 넘어서 누구에게 전했는가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여러분 이 데가볼리라는 곳은요 그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헬라 도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일을 위해 뭘 했냐면은 가서 가족에게는 물론 전했고요 친척에게 전했고요 10개의 이방인 헬라 도시를 다니면서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전했다. 마가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는 예수님을 따라서 배 타고 자기가 모르는 동네로 예수님과 함께 조용히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시고는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전하라 그랬더니 그가 가족에게 전하고 친척에게 전하고 그리고는 10개의 이방인의 헬라 도시를 막 다니면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전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서 가만히 생각할 때 오늘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뭘 들었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가 가지는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 기도가 거절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거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날 거절한 거다. 내가 하나님께 거부당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자신을 거절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거절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거라사의 광인이 거절된 것은 이 사람 자체가 거절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할 더 큰 일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낯선 해변을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고향에서 훨씬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거라사 지방에는 믿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 지역의 전도자로 보낸다. 네가 가서 고침받는 것을 얘기하고 이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전도자로 살아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였다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라. 19절, 20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큰 일? 여러분, 저는 그 9시간 운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9시간 운전하고 밤에 도착해서 잠깐 눈을 붙이고 새벽에 앉아서 다시 이 말씀을 펼치고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거절되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거절되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계속 안 해주시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재정입니까? 아니면은 다 좋은데 여러분 자녀입니까? 아니면은 관계입니까?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거절되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거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일,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아멘 훈련 좀 할까요,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제가 다른 단어로 얘기하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거절되고 있다면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를 향한 거절된 그 기도를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할 시간을 30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절된 기도 속에서 나를 향한 더 큰 계획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 안 하신 분은 지금부터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말 깜짝 놀랄 건데 생각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던 분들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그 다음 얘기를 할 거니까. 제가 옆 사람하고 나누라고 하려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현재 거절된 기도가 있다면 저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거절된 기도를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더 큰 계획. 거라사 광인에게는 나와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전도자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면서 뭐라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거절된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무시면 안 됩니다. 12절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금방 그냥 읽지 않고 자세히 읽었으면 지금부터 제가 하려고 했었던 답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본문 안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몸에 어떤 육체의 가시를 주었는데 바울이 기도했다.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씩 설교 시간에도 말하지만은 이 가시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뭐가 가시였는지 결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칼빈은 뭐 종교개혁 500주년이니까 칼빈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마 사도 바울이 받았던 영적인 유혹일 거다. 그러니까 의심이라든지 혹은 이전에 그 사람들을 핍박했던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갈등 같은 것이 가시였을 것이다 해석했습니다. 루터는 사도 바울이 받았던 핍박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가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면은 그가 독신 생활을 하면서 자주 일어나는 성적인 충동이다. 혹자는 못생긴 바울 자신의 외모에서 오는 콤플렉스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부 터툴리아는 이유 없는 두통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늘 고생하던 안질이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다라고도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바울을 장기적으로 끈질기게 괴롭혔던 육체적 질병, 고질병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여러분 가시가 손에 이렇게 박혀 보았습니까? 가시는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남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속으로 끙끙 앓는 고통이 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가시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외적인 조건을 보면요. 뭐 부러울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만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항상 허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멀쩡해 보이지만은 급격히 에너지가 방전이 와서 오래 못해.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나도 힘이 다 빠져.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전에.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발도 못 나가요. 뭘 하려고 하면 그 사건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생각나는데 그 트라우마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힘들게 해. 그래서 뭘 아무것도 못 해.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사람들 만나서 밥 먹을 때 같이 웃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터모임 때 이렇게 막 삶도 나눠요. 그런데 삶을 나누면서도 그 트라우마가 자기를 괴롭혀요. 여러분, 이런 가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이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늘 괴롭히고 있는 여러분만의 가시는 뭡니까? 여러분을 늘 괴롭히는 여러분만의 가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아프면 참아요. 근데 너무 아프면 고쳐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이 아무리 좋은 바울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고통에는 별 수가 없었어요. 금식도 하고 철화도 했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세 번 기도했다는 게요. 그냥 한 번 딱 와가지고 한 시간 기도 이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온전한 걸 쏟아보면서 그 형태가 뭐 금식이든 철화든 그는 간절히 하나님 이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세 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너무 신기한 게요. 이 당시 바울이요. 지나가다가 손만 대면 사람들이 병이 났습니다. 바울이 손만 딱 대면 신유의 은사가 있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떤 병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은 분명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 전까지요. 그 이후에 자기의 삶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갈보리 쓰셨던 그 가시 면류관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한 삶을 살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기도해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의 내용들을 고린도후서 내용을 읽어보면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내가 너무 아픈데 이거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가 그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요. 그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기를 불렀는데 그걸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 결정적인 가시가 자꾸 방해가 돼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 아픈 거는 감당하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싶어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도 너무 신선해요. 너무 목적이 신선하고 건전하고 좋아요. 아, 이 가시만 제거되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기도를 너무 많이 공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재정이든 자녀든 소위 우리가 쉽게 말하는 우리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만 되면은 나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솔직해야 될 것이 있죠. 뭡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기도가 해결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은 더 많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영광이라는 실체가 더 많은 헌금의 액수입니까? 더 많은 봉사의 시간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영광이라는 것이 그것을 숫자로 환산하는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돌리겠다는 영광이라니.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나의 입장에서는 그 가치가 제거되어지고 내가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하겠지만,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일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일들이 정말 필요한 일일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이 가시만 제거되면 나는 더 큰 영광을 돌릴 겁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맞냐 아닌 겁니다. 바울은 정말 순수했어요. 그래서 자기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이 영역에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만 해결되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쓸 그릇으로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의 기도는 계속 거절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빈 그릇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자기가 뭔가를 요구했는데 그걸 무엇이나 들어주는 요술방망이 같은 존재라고 믿었다면은 그는 매번 돌아오는 빈 항아리를 받고 뒤로 나자빠졌을 겁니다. 뭐 이래? 아니, 내가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매번 이게 뭐 이래? 그는 뒤로 나자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번 빈 그릇이 돌아와요. 그냥 빈 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래? 하고는 막 그릇을 깨버리거나 그냥 그릇을 놔두고 갈 텐데 바울은 빈 그릇 앞에서 빈 그릇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이게 왜 빈 그릇이지?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왜 또 빈 그릇이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는 이 빈 그릇을요 들고는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신자의 기도의 태도입니다. 이게 왜 이래 하고 막 깨버리거나 에이 모르겠다 두고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 빈 그릇 앞에서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게 빈 그릇일까? 왜 이게 빈 그릇일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우리 역시 빈 그릇으로 돌아온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빈 그릇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깨달음을 듣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보입니까? 뭡니까? 자만. 바울이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다가 어느 날 딱 깨닫는데, 아, 교만이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앞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 계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의 성경을 대부분 쓴 사람입니다. 엄청난 계시를 받았어요. 너무 많은 계시와 은혜를 받은 바울이 만약에 어떤 일 가운데 기도도 척척 응답이 되면은 자기가 교만에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의 계시의 절정, 어느 정도까지도 경험했냐면은 말씀으로도 경험했지만 셋째 하늘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속한 영적 세계는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묘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뭘 봤어요. 이걸 셋째 하늘이라는 이상한 말을 썼어요. 근데 이게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림을 받아서 말할 수 없는 어떤 말을 들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람은요 누구나 신비한 체험 앞에서 약합니다. 여기서 약함이란 건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막 자랑하게 되고 거만스러워집니다. 입이요 막 근질근질해요. 말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이상한 꿈만 하나 꿔도 막 요란하게 떠들고 막 눈빛이 번쩍번쩍거리면서 사람들에게 막 그 말을 막 하고 싶은. 근데 여러분,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잖아요. 만일 그것이 정말 건전한 거라면,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그것이 딱 성경적으로 들여다봐도 건전한 것이라면 그 신비한 체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요구에 의해서기보다는 주님 편에서 그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과분한 것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누가 가장 교만합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아실 텐데.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누가 제일 교만합니까? 머리가 아주 좋아가지고요. 노력하지 않고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여러분 경험 못 해보셨죠? 우리 가운데는 뭐 없을 거라고 제가. 자, 그러면 여자들 중에서는 누가 교만할까요? 제가 답을 말할까요? 말하지 말까요? 부모님 덕분에 정말 수려한 미모를 가지고 태어난 어떤 사람 우리 가운데는 없을 거라고 이것도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부자들 가운데요, 손에 못이 박히도록 노력해서 돈을 모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빵 터진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손에 못이 박히도록 노력해서 돈을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분들은요,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막 30억, 50억 빵빵 터져.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돈을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뭐 돈 버는 게 그렇게 어려워? 사람들은 그게 뭐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분도 이곳에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에도 이런 원리가 통합니다. 사람이 노력 없이 은혜를 받으면 교만해져요. 자기가 어떤 노력도 안 했어. 근데 어느 날 앉았는데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져. 어느 날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에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 성경을 보니까 깨달음이 척척 와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도 안 그랬는데 오늘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내가 방언 받으려고 나무뿌리 붙잡고 금식해가지고 방언을 받았으면 그래도 내가 뭘 좀 했다 그러는데 오늘 눈을 떴는데 갑자기 막 방언이 터졌어. 그러면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딱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이 굉장히 교만해질 확률이 높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육체의 가시를 거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머금은 자로서 계시를 기록하고 그리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악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자기 자랑의 다른 형태고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자기 숭배의 다른 형태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취합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일종의 자기 숭배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 방식이요, 얼마나 지혜로웠고 성공적인가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갔다 온 얘기를요, 14년 동안 말을 안 해요, 바울. 아마 가시가 없었다면요, 막 말하고 다녔을 겁니다. 근데 그 경험을 하고도 14년 동안 말을 안 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 얘기를 딱 꺼내는데 그것도요, 자기가 했다고 안 해요. 3인칭을 써가지고 부득이하게 해야 될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고 14년 만에 이런 말을 꺼냈는데,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와, 대단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딱 주었더니 이 사람이 14년 동안 이 엄청난 경험을 하고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요, 자기를 3인칭으로 딱 바꿔놓고는 자기가 경험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오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담아서 시작. 은혜다. 은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다. 나는 이 가시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일도 못하고 조금만 하면 지치고 이런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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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만하게 쉬운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교만을 다스렸던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교만도 다스릴 겁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 뭡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육체 질병입니까? 관계의 갈등입니까? 경제적인 압박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바울을 그렇게 다스리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만은 여전히 남아있고 거절된 기도가 있다면 일단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되냐면은 아 그렇구나. 나의 겸손을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시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거기서 한 가지 깨달음을 더 얻습니다. 그러면서 아! 그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게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시작. 능력과 궁핍과 박패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요 빈 그릇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안개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 교만해서 겸손으로. 그러면서 더 들여다보니까 그렇구나 나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오는구나. 바울이 그 빈 그릇을 깨지도 않고 놓고 가지도 않고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나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세 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있었던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즉시 승복합니다. 바울은 대단합니다. 그가 승복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금방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그에게 놀라운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그때의 강함이라. 그리고 그는 기뻐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그리고 즉시 승복합니다. 기뻐했다. 아, 이거였는데. 나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시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이걸 뽑아내려고 세 번이나 기도했구나. 바울이 즉시 승복하고 기뻐하였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바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시로 인해 바울은 영과 육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절된 기도는 나를 겸손으로 이끌며 그리고 약할 때에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은혜의 방편,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거절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즉시 응답된 어떤 기도보다 나를 향한 훨씬 더 놀라운 비전과 사랑과 지혜가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응답인데 나는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거절된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42절, 마태복음 26장 44절 아마 뒤에 성호 형제가 띄워주고 있을 건데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바울처럼 세 번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세 번 했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이 그날 바울처럼요. 세 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를 한 이유는요. 막 사도 바울처럼 찌르는 가시도 물론 고통스럽지만은 육신을 움츠리게 만드는 그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 잔을 치워달라고 기도하도록 예수님을 두렵게 만들었는가? 예수님은 그 잔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 잔은 단순히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본인이 당할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그때부터 시작돼서 예수님까지의 그 모든 죄의 무게와 본질을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엄청난 죄의 무게 앞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뜻을 달리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거절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거절됩니다.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뭐 사도 바울은 그렇다 치고 거래사의 광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의 기도마저도 거절됩니다. 안 된다. 왜입니까? 만약 그날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는 예수님의 간구가 받아치였다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유명한 다 이루었다라는 갈보리의 외침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날 저녁 그 기도가 받아졌다면 그 누구도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찬양을 그 누구도 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기도가 받아들여졌다면 절망에 빠져서 그냥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그 영혼들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조용한 고백과 구원의 은혜와 그분의 평안은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얼마나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셨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성자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에 그 고통의 강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 번의 기도를 거절하셨고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엄청난 거절과 그리고 순종 사이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은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죄의 무기 앞에서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그 너무나 엄청난 선한 계획 앞에서 기꺼이 죄의 무게를 감당하기로 순종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의 무게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선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예수님이 보셨기에 순종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여러분 거절된 기도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분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제가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뭘 경험해보고 싶으냐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은 너무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건 너무 분명한데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우리를 괴롭히고요. 그 죄성을 유혹하고 자극하는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괴롭혀요. 인간의 모든 괴로움은 거기서 나와요. 천국은 우리 안에 죄성이 제거되고 사단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제거되어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제거되고 사단이 없는 곳에서 있으면 나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는 그곳에서 아마 그 기쁨과 평화 가운데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 가면 보고 싶은 믿음의 선배들이 꽤 있습니다. 정말 보고 싶은 믿음의 선배들이 계세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비춰봐서 제가 천국 가고 싶은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곳에 가면 비로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영원한 본향 천국에 다다르면은 아주 내 인생 가운데 모호하고 해석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어두웠던 도대체 왜 이럴 수밖에 없었지라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모호했던 것들이 분명해지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내가 내 머릿속에서는 전혀 이해하거나 상상하지 못했었던 내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움들을 딱 깨달는 순간에 우리는 전율할 것입니다. 아, 이것이 내 인생이었구나. 내가 내 인생이 그렇게 해석이 안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장소 그 시간은 그냥 내가 상상을 못한 것인데 그때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한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알지 못했는데 그곳에서 내가 내 인생을 보았더니 내 인생 가운데 남는 건 뭐냐면 모호함과 애매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내 인생을 가득 덮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그래서 제가 천국을 가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그곳에서 알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다시 믿습니다. 믿음이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믿음이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순종해 가는 걸음걸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거절된 기도의 이유 세 가지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유 세 가지. 옆 사람에게. 오늘 거절된 기도 이유 세 가지 뭐였습니까? 누구였고 누구였는지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세 사람이 등장했고 이유가 뭐였습니까? 혼자 계시지 마시고 뭐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꼭 얘기를 해 보시죠. 뭐였습니까? 세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거절된 기도는 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거절된 기도는 나를 자만해서 겸손으로 약할 때의 진정한 강함으로 나를 이끕니다. 거절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뜻은 완벽하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을 할 텐데 일어나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을 할 겁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아까 우리 순옥자매도 기도했지만은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고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힘들어서 사업도 잘 안 되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이 막 사춘기 때 말을 안 들어. 아이들 때문에도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겉으로 하고 싶은데 남편도 아내도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같이 안 해.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릴 때부터 나에게 있었던 어떤 사건이 트라우마로 작용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나를 만든다. 이 모두는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현재 거절된 기도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찬양을 드릴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때에도 난 노래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이와 같은 때에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때에도 주님을 송축할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벽하시다는 것을 고백할 것이다.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십시다.